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니아스와 사피라라는 부분인데요. 10장에서 11절,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러자 그 여자도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그 젊은이들이 들어와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그 신약의 내용에서는 상당히 이 당혹스러운 내용이죠. 뭐 아시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 거의 많은 그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하여튼 그 공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니아스와 사피라는 이제 부부끼리 이제 뭐 공모를 해서 일정 부분 남겨두고 나머지만 이제 재산을 갖다 바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를 이제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재산을 갖다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니아스 사피라가 남편 먼저 죽고 아내 뒤에 이제 죽습니다. 뭐 그냥 쓰러져 죽었다 하고는 뭐 그렇게 참 구약처럼 잔인하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서 죽었다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복음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없었죠.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느낌이 됩니까? 거의 구약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신들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치지 않은 한 쌍의 부부가 하느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앞에 내용, 전 재산을 갖다 바친 초대교회 내용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가 가시긴 하셨습니다만 인간의 관습이라는 것이 또 구약의 어떤 전통이라는 기존의 전통이라는 것이 그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적인 사건의 신학적 해석을 덧붙인 것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어떤 그런 부부들이 뭐 우연적인 사건으로 죽었는데 재산을 남겨뒀더라 이거는 뭐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지금도 갖고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죠. 그 무서운 하느님의 모습, 그러니까 뭐 제가 성서를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그 뼈대를 잡고 갔던 게 무서운 하느님과 정의로운 하느님과 사랑의 하느님이 이렇게 쭉 이어져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이산에서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무서운 하느님을 넘어서서 정의로운 하느님으로 넘어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사랑의 하느님, 가장 하느님의 본 모습을 찾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의 정의로운 하느님과 무서운 하느님은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가장 큰 그 모습 안에 정의로운 하느님과 무서운 하느님도 그대로 하나의 부분으로서 그 하느님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랑의 하느님이라고는 하는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나 고통이 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웃의 모습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지금도 이런 어떤 상선벌학의 기초, 이 신명기 신학을 되게 강조하는 그리스도교 종파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죄를 지으면 벌받고 지옥 간다. 그래서 심지어 뭐, 우리 교회만 안 나와도 지옥 간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보면 막 혀를 차면서, 아, 불쌍하다. 너 지옥 가서 어떡하니라고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단지 이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저는 그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 또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시간 순서도 있습니다만 그 시간 순서 때문에 앞에 하느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수렴이 되는 거죠. 그 정의로운 하느님 안에 무서운 하느님이 어떤 작은 부분으로 또 들어오게 되고, 또 사랑의 하느님 안에 정의의 하느님이랑 또 무서운 하느님이 또 그 부분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어쨌든 그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랑의 하느님 안으로 수렴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약의 전통이 여기서 튀어 상선버락 신명기 신학이 다시금 튀어나오는 거죠. 그만큼 그 어떤 인간의 전통, 인간의 관습, 인간의 어떤 뭐 생각들을 아무리 예수님 오셨다 하더라고 3년의 공생활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그게 내 안에 자리매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진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보편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일들 속에서 또 다른 일도 생깁니다. 6장 1절에서 7절, 일곱 봉사자를 뽑다라는 부분인데요. 1절에서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제시되었습니다만 현실적인 모습도 지금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사도행전은 그런 모습들을 아주 솔직하게 이쪽 저쪽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내부에서의 갈등이 터져 나오죠. 본토박 유다인들이 그리스계 유다인들을 홀대를 했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힘없는 과부들, 그리스계 유다인들 안에서도 과부들이 그 차별을 받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본토박 유다인들은 그리스계 유다인들을 이등시민 취급을 합니다. 이 중에는 아마도 그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또 예루살렘 근처에서 신앙생활, 유다교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느슨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성전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제사 지내고 하는 것도 유다계 그리스인, 그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저 멀리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좀 느슨하게 하여튼 신앙생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본토박 유다인들 눈에 그리스계 유다인들은 유다인들 같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 니들은 우리보다 더 빠져. 근데 이 관점이 뭐냐면 유다교의 관점에서 이제 이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유다교 율법을 어떻게 철저하게 그 이방인들을 이제 마직 이런 뭐 분리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교의 전통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교의 전통이라고 할 것도 사실은 없죠, 거의. 뭐 거의 성찬례 하는 것 빼고는 거의 유다교의 전통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스로 그 안에서 등급을 나누고 그리스 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바깥에서 살아온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이등시금 취급을 하면서 이제 과부들이라는 배급을 적게 준 거죠. 그냥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지만 교우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이런 열두 제자만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거죠. 열두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조절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참으로 사도들다운 판단입니다. 많은 사목자들이 사목 현장에서 사도행전의 사도들과는 전혀 반대의 판단을 할 때가 많죠.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념하겠다라는 표현은 현대교회가 꼭 새겨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목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목을 한다라고 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소홀하고 다른 것들, 뭐 침묵이라든지 사람을 만나고 관계 짓는 것에 더 집중할 때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 그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버리고 나중에는 허탈함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봉사를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그 다른 이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를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이 사람은 아마도 이방인일 가능성도 있죠. 유다교를 개종했다라고 하니까,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교회 이제 첫 일곱 부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곱 명의 이름은 근데 잘 보면 그리스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본토박이 유다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계 유다인들입니다. 열두 사도는 이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제 일곱을 전부 다 그리스계 유다인으로 부제들을 뽑아버립니다. 이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계 유다인들의 치유와 권한을 넓히죠. 사도들의 어떤 아주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는 스테파노가 또 포함되어 있죠. 여튼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들의 지혜로움이 여기서도 보이고 있고, 지금도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함께 살아갈 때, 아니면은 뭐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다 공동체죠. 공동체로 뭔가를 꾸려 살아갈 때,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또 이걸 갖다가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사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스테파노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54절에서 60절, 58절.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스테파노의 순교도 중요합니다만, 이때 이제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 사울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오로의 첫 등장이 스테파노의 순교 부분이 되죠. 그는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겉옷을 받아들어줌으로써 그 죽음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들어주었다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저자 루카의 어떤 의미에서는 순화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 루카는 바오로에게 호의적이고 그의 제자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오로가 스테파노에게 돌을 던졌을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격렬한 박해자였기 때문입니다. 60절,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본격적인 유다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유다교의 지도층은 교회를 위험요소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박해는 겉으로 볼 때는 교회의 시련 같습니다만, 이 시련을 통해서 교회는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바로 선교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뭐 공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이에게, 유다교를 넘어서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모교회가 유다교의 전통 안에 갇혀서 꼼짝을 안 하는 거죠. 외려 그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 안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유다인들 안에서마저 바리사이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과 다른 유다인들을 구분했던 것처럼, 본토박 유다인들이 그리스계 유다인들, 다른 이방인 지역의 유다인들을 오히려 이제 차별하고 등한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예 선교할, 이방인에게 선교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느님이 바로 교회에 박해라는 시련을 주셔가지고 움직이게 만드시죠. 그래서 뭐 겉모습은 박해는 교회의 어떤 시련입니다만, 내적인 모습은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선교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게 만드신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박해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